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11장 내용을 먼저 앞장인 10장과 좀 연결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백성이 24절에 보면 왕의 만세를 외치죠. 그리고 25절에서는 이어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말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에 드디어 사울이란 사람이 왕으로 확정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7절에 보면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왕이 세워졌는데 불량배, 즉 일부 반대파죠. 반대파가 이 사람이 즉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오늘 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0장 후반과 이제 11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청동기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주적인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객관적으로는 서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대인 거죠.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앞장으로 좀 넘어가서 7장 10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7장 10절입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전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강력한 철기 국가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레를 발하여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블레셋을 이겼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긴 싸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블레셋이 두려운 그리고 다시 한번 전쟁을 한다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늘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장 27절에서 보면 27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은 늘 어떤 강력한 구원자가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도와주기를 바랬습니다. 구원자를 늘 열망했죠. 그런데 그 열망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으로써 하지만 그 구원자로 세워진 사울이 그다지 믿었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 일부가 이 구원자로서 사울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지 않았고 그 마음이 반대파 27절에서 나온 불량배라는 그 반대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1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누가 들어오냐?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니라 여전히 블레셋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적인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와 맞서 진을 치는데 그러자 이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다 2절에서 2절을 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나하스가 암몬 사람 나하스죠.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그때야 언약을 맺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맥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네. 좀 이것만 딱 보면 맥락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성경은 원본이 있습니다. 원래 원본이 있는데 사실 그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 가지 사본을 바탕으로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복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무엘상 본문은 사본 중에서도 맛소라 사본이라는 사본을 바탕으로 복원이 된 건데 그런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면서도 최근에 발견된 사해 사본이라는 그런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본에 보면 이 사무엘상 11장과 10장 내용에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늘날 구약 학자들은 원래 원본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지만 사해사본에 있는 그 내용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혹시 집에 메시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갓지파와 루벤지파를 잔인하게 대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12지파가 요단강 서쪽에 있고 일부는 요단강 동쪽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 동쪽에는 두 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절반을 나눠서 한쪽은 요단강 서편에 한쪽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편에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길르앗 야베스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방금 메시지 성경에서 읽어드린 부분에서는 암몬 사람 왕 나하스가 두 지파 반 중에서 갓지파와 루벤지파를 잔인하게 대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암몬은 요단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 중에 두 지파를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내용입니다. 그들의 오른쪽 눈을 뽑고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자는 누구든 위협했다. 요단강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하스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7천명이 암몬 사람을 피해 야베스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다.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지파인 가치파와 루벤 지파를 괴롭혔고 특별히 오른쪽 눈까지 뽑으면서 그들을 위협했고 나아가서 그들을 돕는 자마저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7,000명이 어디로 가냐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야베스라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죠. 특별히 길르앗 성읍은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그 암몬 사람의 위협을 피해서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하스가 7,000명을 숨겨준 길르앗 야베스를 위협을 합니다. 이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항복의 의사를 이렇게 전달한 거죠. 여기서 이제 암몬은 갑이고 야베스는 을입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더라도 철저하게 을에게 불리한 그런 조약인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조약을 맺어야 비록 지금은 피해를 보지만 이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11장 2절을 보면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조약을 맺겠다라고 합니다. 이미 가치파와 루벤 사람들의 눈은 다 뽑아놓고서는 이제 더 숨겨준 사람들의 그 눈까지 뽑겠다라고 위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조약을 맺긴 하겠지만 너희와 성읍 모든 사람들의 눈까지 뽑아야 그때야 조약을 맺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도 야베스는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베스가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 제발 평화롭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 암몬 사람들이 그래 좋다. 평화롭게 살게 해줄게. 단 너희의 눈은 뽑아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간 거죠. 조건은 굉장히 불리했지만 결국 조약을 맺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지혜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7일을 주십시오. 만약에 그 7일 동안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때 조약을 맺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나하스가 수용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하스는 구원자가 와도 자기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구원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7일을 기다리면 별로 힘쓰지 않고 이 야베스 사람들이 알아서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하스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무엇을 몰랐을까요? 10장에서 이스라엘에 누가 세워졌죠?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사시대하고 왕정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사사시대는 지파연맹체였기 때문에 군대를 소집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의사가 전달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왕이 세워진 그 중앙 집권 체제에서는 의사가 굉장히 빨리 또 권위 있게 전달되기 때문에 군대를 소집하더라도 빨리 이렇게 소집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암몬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 야베스 전령들은 이미 왕이 세워졌음을 알고 기브아는 어디죠? 바로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 왕의 고향 기브아에 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사실을 듣자 백성들은 웁니다. 울었다고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마침이란 단어가 나오죠. 보통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성경에서 종종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소를 몰고 있다가 이 소식을 자세히 듣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주어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조금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어서 7절에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결의의 소, 이 한 결의의 소는 두 마리의 소가 이끄는 쟁기거든요. 그 한 결의의 소를 잡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각든 소를 전 이스라엘에 보내서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리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당시에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너희의 그 소마저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사울은 백성들에게 아직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명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왕으로서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울의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뭐라고 얼마나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7장 후반부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뭐가 임하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합니다. 어떤 사울 자체의 권위로서 백성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7절 후반부에 한 사람같이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나옵니다. 각 지파, 12지파 연맹체들이 한 자리에 모이죠. 모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8절에 보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총 33만 명이 모입니다. 이 33만이라는 숫자가 상상이 되세요? 몇 년 전 자료이긴 한데요, 한국 정규군이 65만 명이고 북한은 한 119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현대는 전 세계 인구가 한 60에서 70억 되잖아요. 60억에서 70억 되는 인구 중에서 65만, 100만인데 이 당시는 전 세계 인구가 1억도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33만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당시 그 인근 당시에 제국이었던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주력 군대가 18만 5천이었습니다. 한번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조금 넘어가서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59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주력 군대가 18만 5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모은 33만이라는 숫자는 고대 인구 대비로 보자라면 사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단이 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모인 거죠. 아마도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다 모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는 이제 암몬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객관적으로 암몬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11장 9절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무리가 이제 자신 있게 33만 명이라는 그 백을 입고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안심을 주죠.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 말은 암몬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33만이라는 든든한 백을 입고 우리 내일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이제 맺겠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디 두고 봐라.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새벽에 하나로 뭉친 이 사울의 군대가 암몬 사람을 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을 정도로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핵심 키워드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후반부입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9절에 보면 9절은 또 다시 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구원을 예고하죠. 그리고 예고한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에서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했고 구원을 예고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누가 구원했을까요? 사울이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 세워진 왕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저명한 구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간략하게 사울은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도구로 그려져 있다. 사실 사울이 이긴 싸움이 아닙니다. 33만이라는 그 거대 군대를 모은 것도 사울이 아닙니다. 그 숫자들이 사울 때문에 모인 게 아니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호와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해서 군대가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13절에 고백을 하죠. 13절에 후반부에서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전체 주적은 블레셋이죠. 근데 이전에 아까 살펴봤던 거 초반에 살펴봤던 것처럼 7장 10절에서 그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을 하나님은 우레라는 도구를 통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교할 때 브루그만의 만을 제가 한번 인용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세한 기술에 직면하여 우레라는 전략밖에는 달리 의존할 것이 없는 저변에 속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자기로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철저하게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블레셋보다는 조금 작은 대적인 암몬이 올라왔습니다. 오른쪽 눈까지 다 뽑으니까 이것은 꽤나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암몬 모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스라엘이 물리치게 되었죠. 할렐루야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원금도 드리고 감사의 고백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묘한 여지가 들어갑니다. 아주 묘한 여지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전처럼 응답되기 전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상하게도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정에 뭐 환우들이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전처럼 기도하지 않죠.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영성 목사님은 이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다만 하나님 필요 없게 해달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또 의문이 들죠.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희한하게도 응답이 되면 변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작은 기도 제목은 들어주시는데 큰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은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저한테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훗날 사울이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를 하는데 그들이 실패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이 완벽한 승리 상황을 두고 와 우리 사울 왕이 훌륭하구나 사울이 잘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라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빠지고 사울이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로 간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사울은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죠. 여러분이 견지망어리라는 말을 아시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그 손가락을 보느라 정작 가리키는 달을 잇는다라는 건데요. 사울은 철저하게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손가락을 보느라 달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중세시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세시대만 해도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비가 올 때 천사가 비를 내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현상에 대한 이유를 그 신앙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11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학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이제는 자연현상에 대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하고 눈이 천사가 직접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지표면에서 가열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공기의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낮아져서 등등등등 해서 비가 내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러한 과학혁명에 앞장섰던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과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 같은 경우는 원래 목회자가 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천문학 쪽으로 가서 나중에 나는 천문학의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말도 하거든요. 특별히 그는 칼빈주의자, 철저하게 칼빈주의 계통을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뉴턴 그리고 갈릴레이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연 법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신실하게 돌보기 위해서 만든 법칙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연 법칙을 별개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로우 기버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우, 그러니까 법을 주신 분 로우 기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칙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법칙의 원천까지 얘기한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에서는 그 법칙을 만든 분은 빼고 우리가 법칙만을 배우잖아요. 그러나 이들 안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잘한 것은 좋았는데 과학혁명 이후에 메커니즘만 설명하고 그 메커니즘을 만든 하나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셨고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비와 구름이 생기는 것인데 이제 자연 법칙은 말하지만 그 자연 법칙을 만든 하나님이 빠지게 된 거죠. 결국 어떻게 가냐면 유신론에서 이신론으로 가고 이신론에서 무신론으로 가버립니다. 저에게 추천도서인 그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흐름을 아주 잘 설명하거든요. 유신론에서 이신론, 이신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돌보진 않는다, 섭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유신론에서 이신론, 이신론에서 결국 무신론까지 가버렸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꼭 그렇게 무신론자로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유신론에서 이신론으로, 물론 우리는 실제적인 이신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이신론자로 살아갈 때가 많죠.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실제로는 이신론자는 아니지만 실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실천적인 이신론자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오고 어떤 큰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고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부모 기도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이번 학기에 나누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죄에 빠지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 반항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죄에 빠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일부 예배에 나올 정도라면 대놓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실천적인 이신론자, 실천적인 무신론자인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놓고 반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잊어버리는 건데요. 그런데 훗날 사울이 실패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기게 하신 그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제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간 거죠. 자기, 하나님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교재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죄에 빠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집, 소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마다 그 고백을 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그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주신 분을 잊고 아니면 아예 배제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도 들었던 한 예화인데요. 그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제 시골 개척교회, 아주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개척교회는 대부분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면 당연히 어떤 재정이 필요하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대요. 없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조금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바뀌고 나서 자기에게 변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돈이 없으면 곧바로 장로님을 찾아간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고백이죠. 나 이제 기도하지 않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장로님을 찾아가야 되죠. 당회를 찾아가야 되지만 그리고 결국 그 최종 결제는 당회에서 의결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원천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빠진 채 제2원인 다른 것에서 그 원천을 찾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 예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후렴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잘 부르지 않는 그런 덧붙여 있는 후렴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통해서 주신 것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 고백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 고백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어떤 상황에서든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넘쳐나고 그 고백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의 소유의 근거가 되시고 역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실을 놓친 채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모든 삶의 원천이 되시는 역사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올곧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